사실 23번째 마른 뼈 운데 크리스천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뼈는 사람의 골격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죠. 몸을 지탱하고 중요한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뼈를 사람의 본질 혹은 생명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살은 썩어도요, 뼈는 오랫동안 썩지 않아서 고고학 연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은 이 고고학자들이 뼈를 조심스럽게 발굴해서 다 붓으로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유적지에서 토목공사를 하다가 몇 천년 된 사람의 뼈를 가끔 발견하는데 이 많은 뼈가 뒤엉켜 있을 적에는 그 뼈가 어떤 사람에게 속한 것인지를 확인한 후에 그 뼈들을 모아서 골격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를 분석해서 뼈 주인의 모습을 추측하여서 동양 사람인가 서양 사람인가 인공 피부를 입히고 사람으로 복구하는 과정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우리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목광묘 내부엔 한 사람의 인골이 온전히 보존돼 있었습니다. 키 150cm에서 160cm의 여성으로 추정됐습니다. 서울대 의대를 비롯한 6개 연구기관은 부서진 채로 발굴된 이 여성의 머리뼈 조각들을 하나하나 컴퓨터 단층 촬영했습니다. 이어 3차원으로 입체화된 조각들을 가상으로 끼워 맞춰 얼굴과 머리뼈를 복원했습니다. 그 뒤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동원해 얼굴 근육과 살까지 붙였습니다. 복원 결과 이 신라시대 여성의 얼굴은 오늘날 한국인 여성보다 머리가 앞뒤로 길고 좌우로는 좁은 마름모 형태였습니다.
지난 2006년 1월 전남 나주 영동리 고분군에서 5에서 6세기 고대 인골 10여 구가 발굴됐습니다. 유골들은 4개 석실에 각각 짝을 이루어 매장돼 있었습니다.
출토된 유골들은 DNA 분석 결과 각각 남매와 한 가족으로 밝혀졌는데 모두가 친족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구진들은 고대 무덤의 주인공들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뼈에 근육과 피부를 붙이고 머리카락과 옷을 입혔습니다. 복원된 인골은 단란한 가족의 모습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가나안 땅 조상의 묘지에 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은 동굴 같은 곳에 누워서 살이 완전히 썩고 뼈만 남게, 뼈만 남으면은 조상들의 뼈가 뒤엉켜 있는 장소에 던져서 그 조상들과 같이 방키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른 뼈 골짜기는 그런 곳이라고 추측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하고 또 전망적인 시대죠. 이스라엘 직층들은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고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죽음의 골짜기 같이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의 클라이막스, 끝입니다. 절망에 빠져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권능, 이 원문에는 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손님하고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이 시작되는 것이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 동영상을 나오시겠습니다. 이거는 주시 레바이가 만든 동영상입니다. 여기 나오는 문자들이 다 히브리어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얘기했듯이 이스라엘의 레바이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 그래요. 오래전에 죽어서 마른 뼈가 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사람들, 그것도 수많은 그 뼈들이 엉켜있는데 어떻게 살린다는 말입니까? 상당히 하나님이 황당한 질문하세요. 자, 하나님이 에스겔 믿음에 도전을 주시는 질문인데 에스겔의 답변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불가능하다라는 하나님과 황당한 얘기입니다. 한 그런 말씀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할 수는 없어서 하는 대답일까요? 근데 주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시는데요. 절망에서 희망을 보는 것이 믿음이고 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것 주님의 아주 유명한 그 명령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하시는데 대언은 대신 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 대언이지 목사 자신의 생각과 말을 전하는 것은 대언이 아니고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목사는 성령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자, 죽은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은 영적으로 마른 뼈 같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때 우리는 때때로 아주 놀라운 역사에 일어나는 것처럼 도저히 이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빨리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그냥 받아들입니다. 네. 에스겔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마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보여지는데 뼈들이 말씀을 쫓아서 서로 맞춰지면서 힘줄도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원래 모습이 된 에스겔서 37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을 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여러분 말로만 들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마 하다님이 흙을 가지고요. 우리를 만드실 때 저런 과정을 밟았을 것 같아요. 지금 또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사람으로 변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의 상상을 돕기 위해서 동영상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어서 썩어 없어질 때와 거꾸로 현장입니다. 뼈들에게 달그락소리가 나는 것은 섞여있는 뼈들이 원래 것을 찾아 맞춰가는 소리죠. 또 뼈들을 붙이기 위해서 근육이 달라붙고 사람 형태가 갖춰지고 살이 붙고 가죽 피부가 덮이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썩어서 해체되는 현상과 완전히 반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지만은 저는 예전부터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시간을 거꾸로 돌리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보는 비디오를 거꾸로 돌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마치 시계를 시간을 거꾸로 돌리는 것처럼 사람이 죽어 없어지는 과정이 거꾸로 하는 것이 창조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어떤 장면이 생각나세요? 마른 뼈가 사람이 되는 과정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과정하고 비슷합니다. 흙으로 먼저 뼈를 만드시고 골격을 만드시고 사람의 모습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다가 힘줄을 입혀서 서로 뼈끼리 묶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다가 살을 붙이시고 거기다 피부 입히시고 그리 사람이 됐습니다. 자, 오늘 동영상에서 본 학자들이 그 뼈를 맞추어서 사람으로 복원하는 모습 그 과정과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뼈를 맞춰서 원래 모습으로 만드는 기술은 21세기 과학자들도 알 수 있어요. 이거 기적 아니에요. 황당한 얘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생기, 생기를 한다는데 생기는 영입니다. 원룸으로 루하우를 불어넣어서 생명을 주는 일은 이건 사람이 못해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기라는 단어를 처음 만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성령이 되니라.
생명이 된지랍니다. 생명이. 여기에 생기는 원어로 오늘 본문의 생기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은 루하예요. 여기는 루하가 아니고요. 네페스. 네페스는 born of God's breath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우리 히브리어의 네페스는 영어로 soul이라고, 영어의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네페스, soul은 버진다, the entire person으로 번역한다고 전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는 생명은 살아있는 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못 해석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이라는 번역은 잘못됐습니다. 생기는 하나님이 창조 때 아담에게 불어주신 숨결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기, 영, 호흡. 그래서 루하라는 그 히브리 동사에는 이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코로 들어갔을 때 흙으로 만든 육체가 이때 비로소 생명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한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걸어다니는 시체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이 창세기 이후에 생기란 단어는 별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갑자기 많이 등장합니다. 37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 같더라.
네, 오늘은 본문만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하나 더 틀겠습니다. 자, 여기서 생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기는 뭐 같아요? 생기. 신체적으로 어떤 활발하다 그런 뜻은 어떤 기운, 에너지일까요? 네, 오늘 본문에 열 번이나 반복되는 생기는 14절에는 영이라고 번역되었지만은 원래 모두 똑같은 단어 루아흐입니다. 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다른 영어 번역은 전부 다 영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여러분 생기라고 하니까 자꾸 헷갈리는데 다 영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을 대언할 때 사방에 있는 생기가 와서 생명력을 갖게 되고 마른 뼈들은 큰 군대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영적으로는 죽은 영혼에게, 죽은 육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모르죠. 우리한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새로운 생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모습을 가졌다 해도 아무리 체격이 멋있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른 뼈예요. 죽은 사람입니다. 생기가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라는 말씀이 선언되는데 사방에서 생기가 불었는데 생기가 사방에서 옵니까? 이거 무슨 뜻일까요? 원어로는 네 개의 루아흐입니다. The 소림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온 곳에서 사방에서 들어온다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말씀일까요? 성령은 우리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뜻일까요? 자, 놀라운 사실은 이 마른 뼈들이 모두 예전의 모습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람들, 강력한 하나님의 큰 군대로 부활하는데 이것이 거듭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마른 뼈 군대 크리스천입니다. 자, 군대. 원어로 하일은 파워, 스트렝스. 군사용어로는 아미예요. 그리고 극히 큰 군대, 여기는 본문에 극히 큰 군대가 있습니다. 아머드, 그레이트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히브리어 문대로 번역하면요, 엄청나고 강력한 군대라 그런 뜻입니다. 자,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무덤 같은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죠. 당시 무덤은 이스라엘을 포로 가두고 있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무덤을 열고 나오시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이 뼈들이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 생각에 가능성 제로. 근데 하나님은 살리셨어요. 어떻게 살리셨을까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새 마음을 주시고 내 영이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영이죠. 성령인데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이렇게 인용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저는 사도바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구약을 이렇게 잘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에 거하면 우리가 살아나는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죽어있는 사람을, 죽어있는 영혼을 살아나게 하는 오직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새 영을 받아야 됩니다. 새 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죠. 새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마른 뼈 환상은 에스겔서의 아주 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이제 미래에 일어날 크리스천의 부활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람을 하나 불러내셨습니다. 정말. 누구죠? 나사로. 나사로 나오라 부르니까 죽은 지 3일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무덤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이상 너희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종로를 탈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아미로다.
아멘. 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큰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큰 군대가 되어서 할 일들은 가나안 땅도 정복을 하고 또 다윗왕은 주변의 많은 나라를 정복해서 통치한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다윗왕은 장차 오실 한 목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제자를 통해서 예수 제자들은 큰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로 확장되는 것이 37장 24절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아멘. 우리 동영상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이유예요. 하나님 보여주신 이 마른 뼈 골짜기는 이스라엘 자손들 나라가 멸망해서 전 세계가 노예로 끌려간 상태에서 무슨 미래에 대한 소망에 뭐가 남아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것으로 끌고 가서 마른 뼈를 보게 하시고 대안을 하게 하시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걸 통해서 희망을 불어넣으시는 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클라이맥스입니다. 에스겔서에. 오늘 희망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이 어려움에서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 내가 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면 희망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절망하니까 극단적인 선택도 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 우리가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의 그 유명한 말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하나님은 이 마른 뼈 군대를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어디에 쓰시려고 만드신 것입니까? 네. 하나님의 도구, 병기, 하나님의 용사, 그리스도의 좋은 선한 병사, 선한 싸움을 싸우는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뚝 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때, 또 우리가 사회에 큰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웃을 도와주면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가서 세상과 인계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할 때, 네, 이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사가 되고, 이런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큰 군대, 큰 천국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요. 아까 우리 찬성했죠. 추수할 것은 참 많습니다. 일꾼이 없어요. 주님은 오늘도 추수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렇게 군대는 마른 뼈로, 마른 뼈 같은 우리로 하여금 군대로 만드시는 이유예요. 우리 세상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새삼 십자가 군대로 거듭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네. 하박국의 유명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을 받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에 항상 거하게 하는 방법밖에 단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이유, 네, 호흡 있는 모든 만물들을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모아서 주 찬양하라. 네, 이 찬양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입니다. 영어 번역이 더 좋아요. Everything that has breath, praise the Lord. 우리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아기 울음소리는 클수록 좋겠죠. 우리 찬양이가 왕 누르고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름표 교회가 태어날 때도 소리가 요란할수록 좋습니다. 어떤 소리가 요란할까요? 기도 소리, 찬양 소리, 성경 읽는 목소리, 네. 이런 목소리들이, 이런 소리가 우리 마음과 또 우리 세상교에 넘쳐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오늘 마름표 환상을 통해서 우리 크리스천도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마름표 처음 변해볼 수 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마름표 군대이지만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군대로 거듭나기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맡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